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소양의 3차죠. 예. 2023년입니다. 정말 세월이 빠른 것 같습니다. 사회를 보시는 이광우 목사님이 처음 수양회 몇 년도에 참석했냐 하니까 1977년도 겨울 수양회에 참석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1977년도 여름 수양회부터 참석했다고 했어요. 그럼 몇 년도입니까? 제가 46년째 수양회를 한 번도 안 빠지고 참 이 큰 은혜를 입었죠. 그죠? 주님 오실 때까지 뭐 87회가 됐는지 뭐 64회가 됐는지 뭐 100회가 됐는지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주님 오실 때까지 수양에 참석하십시다. 예, 감사합니다. 예, 성경 말씀 열왕기하 7장 1절에서 9절 말씀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문둥이 네 사람이 전한 기쁜 소식. 성경을 찾아주시거나 또 앞에 화면 스크린을 통해서 보셔도 되겠습니다. 예, 찾으셨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가루 한 사이에 한 세겔하고 보리 두 수하에 한 세겔을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의 한 장관 곧 왕이 그 손에 의지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엘리사 가로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성문 어기에 문둥이 네 사람이 있더니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라. 우리가 성에 들어가자고 할지라도 성중은 줄이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여기 앉아 있어도 죽을지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저희가 우리를 살려두면 살려니와 우리를 죽이면 죽을 따름이라 하고 아람 진으로 가리하여 황혼에 일어나서 아람 진가에 이르러 본적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러 하여 햇사람 내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주의를 우리로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황혼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을 그대로 두고 복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그 문둥이들이 진가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서 거기서도 가지고 감추니라. 9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문둥이가 서로 말하되 우리의 소위가 선치보다도다. 오늘날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오늘 우리가 잠잠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고하자 하고. 읽었던 이 본문은 하나님 우리 선교회 2023년 우리 선교회 목사님 통해서 1년 동안 역사하실 성경 구절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이것을 본문으로 해서 읽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열왕기하 이 6장에서 일어나는 사마리아 성 안에서 일어나는 그 심각한 기근 때문에 오늘 일제는 안 했습니다마는 여기에 먹지도 못하는 나귀 머리 하나가 은 80세겔 또 먹지도 못하는 핫분테 핫분테라는 것은 비둘기 똥입니다. 우리 식으로 하면 일회용 그 한 컵에 은 5세겔 이제 조금 있다가 이제 제가 이제 구약 성경의 화폐 단위 또 구약 성경의 그 부피 단위에 대해서 환산을 한 것을 스크린을 통해서 이제 나중에 조금 보여드릴 텐데요. 여러분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계산을 해보니까 이 나귀 머리 하나가 적어도 한 지금 시세로 이야기하면 1,600만 원에서 2,000만 원 한다면 믿어지시겠습니까? 그것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귀머리 안 먹는데 얼마나 양식이 없었으면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지금 먹지도 못하는 나귀머리 하나가 80세겔이나 한단 말입니까?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들을 통해서 엘리사가 선포합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세요. 내일 이맘때에, 한 달 후도 아니고 뭐 1년 후도 아니고요. 내일 이맘때에 뭐 공과로 한 사이에 한 세계라고 좀 어렵죠. 무슨 말인지. 다시 말하면 내일 이맘때에 먹을 것이 천지 빛깔입니다. 빛깔이 가는 것도 말도 어렵네. 예. 양식이 많아집니다. 그 말 아니겠습니까? 그 말을 듣던 왕에 의지하는 장관이라면 왕이 누구를 의지하겠습니까? 통찰력이 있고 지혜가 있고 똑똑하고 분별력이 있고 사리가 밝은 사람을 장관을 안 세우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왕이 의지하는 장관이라는 말은 그 사마리아 성의 그 시대에 가장 사리가 밝고 지혜롭고 통찰력이 있는 사람이다 이 말이거든요. 그 사람이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여신다.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예, 이거는 왕에 의지하는 한 장관의 이야기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엘리사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는 말은 안 해도 속으로는 다 그 생각을 했을 겁니다. 왜요? 너무 상황과 형편과 환경을 비교해 보면 안 맞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 안 맞는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말씀을 이루시는가 하는 건 성경에 기록해 놓았는데 오늘 이 시대에도 또 우리 선교회 안에도 또 우리보다 먼저 이 복음의 앞에 힘있게 살아오셨던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선교회 안에 또 뿐만 아니라 지난 2022년 우리 선교회 안에 꼭 오늘 열왕기하 7장 1절과 같은 그 간증을 한두 개가 아니고 풍성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창세기 49장에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을 아버지 야곱이 축복을 하는데 요셉은 무성한 가지라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담을 넘었도다 하는 그 말씀을 저는 저들 교회에서 제가 새벽에 말씀을 전하면서 이야 이 요셉이 무성한 가지인데 또 우리 성교회가 무성한 가지가 되어서 또 목사님께서 무성한 가지가 되어서 샘 곁에 무성한 가지 샘 물이잖아요 샘물 성경에는 샘물, 물가에 심겨진 나무, 그죠? 물가에 심겨진 나무, 또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또 샘 곁에 있는 가지, 물 곁에 있는, 물과 연결되어 있는 그 가지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오늘 구원받은 여러분들이 말씀과 연결이 되고 예수님과 연결이 되어진다면 시편 1편에 나오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물가에 심겨진 나무 예레미야 17장에 나오는 또 물가에 심겨진 나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하나님은 무상한 영적인 열매를 주실 뿐 아니라 담을 넘었다. 예. 한계를 넘고 경계를 넘고 부담을 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랍게 역사해 주셨다는 마음이 들으십니다. 그래서 지난 우리 2022년 12월 31일 송구 영신 예배 드릴 때 우리 선교의 10대 뉴스 우리 선교의 10대 아니라 20대 30대 뉴스도 있는데 그 중에 이제 10개를 골라서 이야기하실 때 1번이 지난 작년 3월 달에 또 작년 10월 달에 목사님께서 이스라엘을 방문을 해서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또 그 특히 이스라엘 그 성지 예루살렘에서 구약의 성경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또 이스라엘의 수도 텔아비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 선교 안에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 우리가 이제 2위가 우리 선교 안에 60주년 이제 이 복음전도 60주년 또 이에 그동안에 우리 선교가 이 복음을 60년 동안 참 지킬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다니 너무 감사하고 우리 선교회가 지금은 뭐 IYF, 월드캠프 또 그리고 뭐 크리스마스 칸타타 또 뭐 여러 이제 뭐 장관 포럼 뭐 CLF 마인드 교육 등 많은 이제 우리 선교 안에도 여러 일들이 있는데 그래도 뭐니 뭐니 해도 여름 수양회, 겨울 수양회, 수양회를 통해서 우리 선교회가 복음으로 힘있게 달려나갈 수 있었고 또 수양회 복음반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마음의 복음이 이루어지고 또 지역교회에서 구원을 받았지만 첫 수양회 또 혹은 두 번째 수양회 참석할 때는 꼭 복음반을 또 거쳐서 강사 목사님들이 전해주시는 그 말씀으로 마음에 확신을 하고 믿음을 가지는 그런 이 겨울 수양회, 여름 수양회가 너무 좋습니다. 아까 서두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저는 1977년도 여름 수양회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 46년째 수양회를 안 빼먹고 주님 앞에 은혜를 입고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한 번은 목사님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은 이 목사, 예 목사님, 저는 이제 중학교 3학년 때 목사님을 이제 목사님 교회에 이제 다니기 시작했으니까 저도 이제 46년 지금 이제 교회 다니고 있는데 자네 아버지 대단하신 분이야 그러시더라고. 그다음 또 자네 어머니도 대단한 분이야. 저희 아버지는 서울대 나온 것도 아니고 어머니가 이대 이화 여대 나온 것도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뭐 어머니가 여의사도 아니고 뭐 아버지가 뭐 변호사도 아닌데 뭐가 대단하실까? 우리 아버지는 초등학교도 안 나와서 군생활하면서 야학에서 걸배웠다 갔는데 뭐가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대단하신 분인가? 저희들은 77년도까지는 저희들이 부모님 또 우리 가정에서 믿는 것은 유교였습니다. 조상 섬기고 제사 섬기고 그 다음에 또 절에 가서 부처님 섬기고 또 우상을 좋아해서 산에 가면 또 산신령 섬기고 바다 가면 용왕심 섬기고 집에 오면 삼신하님의 신주단지 또 방 안에다가 판자에 판때기다가 그 코너에다가 단지 하나 올려놓고 그 빌고 방에 부적을 붙여놓는데 한 장이 아니고 여러 장을 앞뒤로 문 밖 문 안 붙여놓고 그렇게 많은 미신을 섬기고 그래 지냈거든요. 정말 뭐 교회, 뭐 하나님, 예수님, 십자가, 성경 뭐 이런 건 전혀 몰랐었거든요. 뿐만 아니라 뭐 요즘은 좀 그래도 이제 많은 교회들이 많고 믿는 사람이 많지만 옛날에는 그때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별로 많지 않고 또 교회 다니게 돼 얼마나 핍박을 많이 했는 줄 몰라요. 특히 저희 아버님은 교회 뭐 예수 뭐 십자가 목사 뭐 이런 단어만 나와도 막 그렇게 싫어하셨거든요. 예. 유난히 싫어하셨거든요. 그런데 왜 1977년이라고 하느냐면 그때 저희 아버지께서 돌아가셨거든요. 77년도 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46년 전에 46세에 돌아가셨어요. 그럼 살아계시면 몇 세에? 92세죠. 지금도 뭐 92세에 돼도 살아계신 분들 많은데 그죠? 46년 전에 46살에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저한테는 동전 땡잎 하나도 물려준 것도 없고요. 공부는 중학교 3학년 올라가는 3학년 올라가는 1학기까지만 공부를 시켜주셨어요. 그리고는 그때부터 이제 새벽에 신문 돌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신문 돌리고 이제 돈을 벌어가지고 학교를 다니고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해준 거는 중학교 2학년 딱까지만 해줬어요. 근데 뭐가 대단하신 분이죠? 예, 뭐가 대단하신 분이죠? 그러면서 설명을 다 하시는데 사실 저도 이제 그동안에 교회 안에 뭐 여러 이제 전도를 해서 교회 나오시는 분들 또 뭐 교회 다니시다가 우리 복음을 만나가지고 또 교회 나오시는 분들 여러 분들을 보는데 저희 부모님은 그렇게 싫어하셨거든요. 우리 아버지는 남들한테 이런 싫은 소리 요만큼도 못하신 분이에요. 진짜 누구 말대로 똥만 빼만 붙여요. 법 없이도 살 뿐이에요. 예. 남한테 싫은 소리 요만큼도 안 하시고 피해 요만큼도 안 주시는 분이에요. 참 성실하신 분이에요. 뭐 리얼 스토리 보면 늘 아버지는 뭐 술 먹고 이리 와 뭐 늘 리얼 스토리가 그래요. 아버지는 뭐 때리고 뭐 이런. 저희 아버지는 술 먹는 거 한 번도 못 봤어요. 담배 태우는 것도 한 번도 못 봤어요. 어머니 때리는 것도 한 번도 못 봤어요. 노름하는 것도 한 번도 못 봤어요. 진짜 성실하시고 가정을 위하신 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원치 않는 불청객이 찾아왔습니다. 초등학교 제 6학년 때 아버지가 암이 위암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요즘 같으면 뭐 병원에 가서 빨리 수술하면 되는데 우리 어머니는 배가 아프면 무당을 불러가지고 푸닥거리를 해요. 한바탕 그을게 하고 나면 배가 뚝하고 나와요. 희한하게. 그래 또 좀 이렇게 지내가 또 아프면 또 무당 불러가지고 푸닥거리하고 또 좀 아프면 무당 불러가지고 푸닥거리하고 지금 생각하면 그런 사이에 이 암이 다 퍼진 것 같아요. 참 어리석고 무식하죠. 하나님을 모르고 성경을 모르고 또 이제 그 상황을 잘 모르니까 그러다가 이제 초등학교 6학년 때 아버지가 수술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3년 동안 투병 생활을 하시는데 중학교 3학년 제가 이제 올라갈 그 무렵에는 이제 병원에서는 아버지에게 한 달 더 이상 못 산다 아무것도 이제 먹지도 못하고 물조차도 마시지 못할 그때였거든요. 그때 그야말로 이제 돌아가시기만은 기다린 거죠. 요즘처럼 뭐 병원에 있을 수도 없죠. 병원비도 없으니까. 그냥 집에서 캄캄한 불도 안 켠 방 안에서 그냥
이제 돌아가시기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선하신데 하나님 믿는 것 앞에서, 예수님 믿는 것 앞에서는 또 그렇게 강박하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목사님께서 성경을 들고 우리 집에 찾아오셨습니다.
자, 근데 이제 사촌 형이 목사님을 모시고 왔는데 우리 집안에는 유일하게 고종사촌, 외사촌, 이종사촌, 우리 집안에 고모, 이모 뭐 다 예수 믿는 분이 한 분도 없는데 유일하게 이제 사촌 형이 이제 예수님을 믿고 목사님 교회에 나가게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형이 볼 때는 작은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시면 지옥 가실 거 생각하니까 전도하시려고 목사님을 모시고 왔는데 남한테 싫은 소리 요만큼도 못 하시는 우리 아버님이 어디서 그런 막 그 악한 막 말이 나오고 독한 말이 나오고 욕을 하시면서 막 못 견뎌할 정도로, 그건 우리 아버지가 아니었죠. 그렇게 싫어하시면서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고 쫓아내셨다 하더라고. 목사님께서 나오시면서 우리 형제 아버지, 작은 아버지, 야 참 진짜 마음이 너무 강박한 거예요. 진짜 막 예 바위에 바늘로 찌르는 식으로, 바위가 어떻게 바늘이 들어가겠습니까? 저희 아버지 마음이 막 돌같이 굳어. 목사님께서 나오시면서 기도하셨다고 하더라고요. 하나님, 이 가정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 어르신이 저렇게 마음이 강박한데 하나님이 하십시오 하고 한 말씀도 못하고 쫓겨나오신 거예요. 그런데 아버님이 이제 그렇게 이제 남에게 싫은 소리 못 하시는 아버지가 이제 욕을 하셔서 목사님이 아버지가 부담스러우셨는지 몰라도 그날 밤 한심도 못 주무시고 엎치락 뒤치락 하셨거든. 몸이 괴로워서 그런지 그때만 하더라도 뼈만 항상하게 진짜 피골이 상접하다는 말이 있죠. 뼈에 붙어. 근데 아침 일찍이 저를 불렀습니다. 헌모가, 예, 너 형한테 전화해라. 왜요? 목사님 모시고 와라. 왜 때리려고요? 어제 목사님 우리 아버지가 했던 행동 보면은 곧 때릴 듯이 막 그랬는데, 아버지께서 나 예수 믿을란다 이랬어요. 어떻게 마음이 밤새 바뀌었는지. 아버지는 다른 사람하고 달리 죽음의 문턱 앞에서, 진짜 그야말로 지옥의 문턱 앞에서 아버지는 생각을 한 겁니다. 지금까지 아버지는 죽고 나면 천당이 만당이 어디 있어? 내가 이 자리에 바로 지옥으로 떨어져도 너희들 믿는 예수 안 믿는다? 내 눈이 흠이 돌아도 안 믿는다? 이런 분인데 하나님이 하루아침에 마음을 바꿔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혹시라도 우리 형제자매님 여러분, 친정의 부모님이나 또 아니면 뭐 친척들이나 형제간들이나 조카나 뭐 아니면 자식이나 손자나, 안 되겠다. 절대 그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희 아버지가 마음이 바뀌는 거 보면 안 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누가 뭘 이야기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마음을 두드려 주신 거예요. 그리고 저는 학교 갔다 와서 몰랐는데 목사님이 오셨고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의 손을 잡으면서 목사님 살려주십시오. 천국 가고 싶습니다. 그날 복음을 전해주셨고 아버지는 그 복음을 받아들이시고 구원을 받으셨습니다. 뭐 성경도 모르고 기도할 줄도 모르고 뭐 예수님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를 수 있는 분인데 복음을 받아들이신 거예요. 어머니는 우상을 그렇게 섬기는 분이고 신기가 내려와서 늘 머리가 아프고 점도 치고 무당 부닥거리 하는 거 좋아하고 그런 분이었는데 어머니도 그 복음을 다 받아들이고 그리고는 바로 그 자리에서 평생을 섬겨오던 우상들을 다 버리고 삼신할매 신주단집 다 깨부수고 부적 다 떼내고 바로 목사님이 계시는 대구 파동교회로 1977년 이른 봄에 우리 가족들이 싹 하고 들어갔거든요. 그리고는 한 두 달 후에 아버님은 돌아가셨고요. 그리고 우리 이제 여섯 식구, 어머니하고 여섯 식구는 이제 교회를 만나고 또 복음을 만나고 또 예수님을 만나고 또 교회의 박 목사님을 만나서 지금까지 46년 지내는 동안에 영육 간에 말할 수 없는 큰 은혜를 입었거든요. 저는 제가 야 나처럼 행복한 사람이 있나? 우리 가정처럼 이렇게 복받은 사람이 있나? 그 마음이 많이 들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야 진짜 싹 돌아섰어요. 진짜 대단한 분인 것 같아요. 보통 사람은 뭐 그래 믿어도 뭐 또 믿는 동 마는 동 그러는데 우리 부모님은 그야말로 진짜 그 우상을 숨기고 많은 불교 유교를 믿다가 이 교회에 교회 쪽으로 그냥 싹 넘어 버렸어요. 대단한 것 같아요. 예? 사람들 구원 받고도 뭐 또 교회 나오다가 말다가 그러고 뭐 중간에 나오다가 떨어져 간 사람들도 많고 뭐 시원찮게 믿는 사람들도 많고 그런데 아, 그러고 보니까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목사님 말씀대로 대단한 사람이더라고요. 저희 어머니는요 뭐 교회 성경 뭐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뭐 기도하는 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시고 그냥 절에만 다니고 미신만 생기고 그 부탁거리나 하고 점치러나 다니시는 분인데 어머니가 마음을 온전히 교회 쪽으로 믿음 쪽으로 마음을 딱 넘어와 버렸어요. 저희 아버지가 이제 장례를 치렀죠. 장례를 치렀는데 3년 동안 투병하느라고 있는 돈 없는 돈 집 팔고 전세 그 다음 또 사글세 다 돌아가시는데 그야말로 진짜 땡전 한 푼 생활비 땡전 한 푼도 없이 남 남겨놓고 다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저희 외삼촌께서 우리 어머니의 3살 아래 남동생인데 아버지 장례를 바치고 집에 돌아오셨어요. 그 다음에 하는 일은 경상도는 누님이라 안 가고 누부요 이래요. 누부요. 저 헌목이 헌덕이 중학교 3학년 헌덕이 중학교 1학년 또 그 밑에 두 살 또 두 명 또 여동생이 더 있습니다. 우리 외삼촌이 하는 말이 헌목이 헌덕이 저 밥은 굶기지 마소. 되게 외삼촌이 좀 정이 있는 분이에요. 1977년 그때 돈으로 30만 원. 그게 얼마가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살아계셨던 분들은 생각해 보십시오. 그 돈이 얼마나 큰 돈인지. 큰 돈이었습니다. 외삼촌이 그때에서 이제 그 요즘 말로 이제 택배 사업을 해가지고 그때 이제 양양 전기 화물 가는 거지 택배 사업을 해가지고 화물 해가지고 돈을 잘 벌였어요. 돈 잘 벌인다고 주는 건 또 아니잖아요, 그죠? 그때 돈으로 30만 원을 어머니에게 드렸어요. 그러면서 이 돈을 가지고 헌목이 헌디기 반찬을 못 해주는 따나 그 정부미라도 에? 포대 정범이라도 사가지고 배를 굶기지 말라고 그래서 이제 30만 원을 주고 간 거예요. 그러면 그게 오늘 우리 생활비 전부예요. 우리 집에 그야말로 이제 그게 생활비 전부예요.
우리 어머니는 뭐 교회를 다니면서 뭐 칸타타 뭐 한 초청 티켓을 사거나 투마로 책을 사거나 뭐 작정을 하거나 아프리카 선교비 드리거나 이런 걸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알겠어요? 그저 절에 가서 시주는 했는지는 모르겠고 예? 무당 불러가지고 푸닥거려가지고 뭐 예? 굿판 돈은 줬는지는 모르겠지만 한 번도 어머니는 뭐 십일조도 모르고 뭐 감상금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분이에요. 그렇게 이해되죠? 예, 절에만 나가신 분이에요. 근데 우리 생활비 전부였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아이고 우리 헌목이 중학교 3학년 흔들기 중학교 1학년 이제 앞으로 저 클 때까지 다 하락하면 이 돈 가지고 막 아껴서 먹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머니가 이제 그 돈을 아주 깊숙하게 이제 넣어놨죠. 그리고 한 번은 목사님이 우리 가족들이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사나 궁금해서 한번 신방을 오셨어요. 신방을. 뭐 우리는 뭐 그때만 하다도 뭐 신앙이라 아무것도 모르는데 근데 그때 우리 어머니가 11조 뭐 감사헌금 주실헌금 뭐 선교 헌금 이런 것도 모르시는데 그 돈 전부를 내놨어요. 그리고는 뭐라고 간증한 줄 아세요? 목사님 우리 헌목이 헌덕이 이거 다 클 때까지 이 돈 갖고는 안 됩니다. 교회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예, 그 당시 때 이제 예배당을 옮기는 것 때문에 물질이 필요한 분인데 그래서 그 물질을 우리 동생이 헌복이 헌덕이 밥은 굶기지 마십시오 하고 줬는데 이거 목사님 교회 드립니다 하는 거라요. 대단하죠. 아, 교회를 다녀보거나 뭐 칸타타 초청하거나 뭐 작정하거나 이런 것도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절에 시주도 내고 뭐 굿판도 내고 이런 거 말고는 해본 적이 없는 분이 어머니가 형편적으로 생각해보면 이제 남편 돌아가시고 이제 이 오남이 어떻게 키울까 하고 막 그러는 그런 방국인데 그때 어머니가 하는 이야기예요. 목사님이 이제 그래. 목사님이 깜짝 놀라시면서 이걸 안 받으시려고 하는 거예요. 왜? 진짜 우리 가정을 아시니까 예? 아버지 돌아가시고 이제 진짜 저 가정 어째 살고 저 어떻게 살고 안 굶고 살고 취집추는도 우리나라도 가난한 때 아닙니까? 목사님도 안 받으시는 거예요. 자매님 내가 이걸 어떻게 목사님 이걸 받아 가셔야 우리 헌덕이 헌목이 하나님 복 주십니다. 복 받았어요 받았어요 맞죠? 그래서 우리 목사님께서 자네 아버지 어머니 대단한 분이야. 그때 보통 이제 그 뭐 예수님 믿어도 믿는 동 많은 동 믿는 사람 많잖아요. 뭐 그죠? 또 뭐 교회 다니는 동 많은 동 믿는 동 많은 동 뭐 헌금도 많은 동 많은 동 뭐 예? 뭐 가판 가는 동 많은 동. 근데 우리 부모님 아무것도 모르고 글도 모르는 우리 어머니는 글도 모르는 분이에요. 초등학교도 안 나왔어요. 글도 잘 몰라요. 지금도 받침 있고 어려운 건 잘 몰라요. 지금은 어머니 살아계십니다. 아직도 건강하게 예, 건강하게 살아계십니다. 중요한 건 46년 동안 몸이 아파가지고 한 번도 병원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오남매 복음 전도자로서 복음을 할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 또 자녀들 우리 어머니는 너무 행복한 분이에요. 사위 세 명 며느리 두 명 받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또 뭐 손자 10명 또 정손자 또 12명
그러면 그 중에 하나는 꼭 뭐 가출하거나 또 뭐 교도소 뭐 가고 그거나 또 아니면 뭐 마약하거나 또 아니면 뭐 학교 또 안 하고 또 뭐 퇴학 당하거나 이런 거 한 명도 있어요? 한 명도 없어요.
도로는 사위 좋지요. 도로는 며느리 좋지요.
손자들 다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지요. 그 중에서 또 반은 또 전도자래요. 손자들 중에서 전도자예요.
온두라스에 가 있고 폴란드에 가 있고 손자들 중에서 미국에 가 있고 또 유럽의 조지아에 가 있고 진짜 우리 어머니는 복을 받으신 분이에요. 근데 최근에 치매가 좀 왔어. 근데 아들은 알아봅니다. 예, 아들은 알아봅니다. 옛날 건 기억을 저보다 더 잘해요. 지금도. 근데 최근에 건 기억을 잘 못해요. 그 어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더라고. 그런데 이제 요양 보호사가 와서 이제 정부에서 어머니를 이제 돌봐주시잖아요. 집에 청소도 해주시고 또 밥도 해주시고 그죠? 요즘은 국가에서 하는데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대구에 계시는데 대구에 있는 우리 자매님이 그 일을 하시니까 자매님이 우리 집에 오셔서 그 일을 해주시는 거라요. 그런데 우리 자매님이 뭐라 하냐면은 우리 자매님이 이제 여러 이제 노인들을 케어해 보면 막 노인들은 막 욕을 며느리 욕을 하고 또 누구 욕을 하고 막 욕하는 사람들이 막 또 어떤 사람은 뭐 짜증내는 사람이 막 그런데 저희 어머니는 치매가 걸렸는데 예쁜 치매가 걸렸대요. 또 무슨 또 치매가 또 예쁜 치매가 있나 왜 그러냐 하니까 우리 어머니는 입에 아이고 감사해라 감사해라 감사가 달고 다닌대. 감사치매 감사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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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다가도 잠꼬대 하기를 감사해라 감사해라 감사해라. 아 진짜 아 그런 치매는 걸려도 되겠더라고. 왜요? 그게 그냥 입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우리 어머니 마음 중심에 남편 우리 어머니는 43살에 과부 되셔가지고 지금까지 혼자 우리 오남매 키우고 교회 신앙하고 늘 박목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오남매 위해서 기도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기도의 어머니라 하시거든. 그 어머니가 지금도 건강하시거든요. 대단한 분이에요, 안 대단한 분이에요. 의사가 아니라도 변호사가 아니라도 이화 여대 안 나와도 학교 뭐 좋은 학교 안 나와도 대단한 분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은 우상을 섬기 마, 우상 섬기든지 아니면 교회 와서 예수 믿어, 예수 믿든지 그러지. 여러분처럼 그래 안 해요. 이제 여러분도 2023년부터 대단한 사람이 됩시다. 뭐 돈을 많이 뿌리고 뭐 그런 거 말고 어떤 부분에 마음을 싹 어느 쪽으로 교회 쪽으로 신앙 쪽으로 믿음 쪽으로 알겠습니까? 네. 세상과 교회 사이에 양쪽 걸치지 말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처럼 싹 하고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저 내가 이해하듯이 저는 중학교 2학년밖에 안 했는데 그런데 우리 가족들을 교회 안에다가 박 목사님이 계시는 파동교회에다가 예수님 안에다가 싹 옮기고 싹 돌아가셨거든. 그런데 교회 안에 있다 보니까 제가 박사입니다. 알겠습니까? 그 이제 그 간증하려고 하면 오늘 또 이제 시간 많이 지나가고 우리 아버지는 나는 중학교 2학년밖에 공부 안 시키고 그대고 유언하기를 헌무가 너는 중학교만 졸업하고 이제 공장에 가서 돈 벌어야 된다. 네가 우리 집의 가장이다. 네가 학교 다니려고 하면 우리 가족도 다 굶어 죽는다. 아버지가 예수님을 모르고 그냥 형편을 볼 때는 그렇게 저한테 유언을
근데 교회 안에 돌아보니까 하나님 너무 은혜롭게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죠? 예. 마치 오늘 이 우리 열왕기하 6장에 사마리아의 이 성 안에 오늘 우리 성경표 있는데 한번 봅시다. 6장 24절. 자, 그냥 같은 페이지인 것 같습니다. 6장 24절. 이후에 아람 왕이 베나닷이 그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니. 자, 성경 읽어보면은 아람, 암몬, 모압, 블레셋. 자주 등장하죠? 그 계속 이스라엘을 쳐요. 그죠? 전쟁하는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이제 지도를 여러분 하나 참조하면 요즘 이제 이스라엘을 다녀와서 제가 지도 활용을 자주 해요. 그걸 보면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대충 아는데 그 모압, 암몬, 블레셋, 그리고 뭡니까? 예. 오늘 얘기처럼 아람 이런 나라가 어떻게 됐는지를 제가 드릴게요. 지금은 이스라엘이 그 갈릴리가 있고 그 내려오면은 그다음에 이제 그 사해 바다가 있는데 이스라엘이 두 조각 나눠졌어요. 우리나라 북한 남한처럼 북이스라엘 남유대라고 했어.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24절에 아람 왕 베나닷 했는데 아람 왕이 아람이 나옵니까? 예. 구절은 지워 주세요. 구절은 지워. 예, 그래야 나오니까. 아람이 나오고 그 밑에 뭐가 있어요? 암몬이 있고 그 밑에 또 누가 있어요? 모압이 있고 바닷가에 또 누가 있어요? 블레셋. 블레셋 유명한 장소 또 누구야? 골리앗. 그래서 이스라엘을 두고 북쪽에서 아람, 암몬, 모압 또 이렇게 서쪽으로 해서 블레셋 항상 이스라엘을 진격해 왔는데 오늘은 누가? 아람 왕 베나닷이 쳐들어와서 어디를? 그 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 죄송합니다. 이게 한문 영어로 되어 있었네. 사마리아, 그래도 알겠죠? 사마리아 어디인지 별표했는데, 그죠? 청색에 별표했는데, 됐습니다. 사마리아를 그 수도입니다. 수도 큰 성을 포위를 했어요. 그럼 포위를 하고는, 야, 쳐들어가자! 해가지고, 예? 그 우리 옛날 그 전쟁하는 거 보면 사다리 해가지고 성문에 올라가든지 아니면 큰 나무통을 가지고 문을 쾅쾅 쳐서 문을 부수든지 아니면 불화살을 놔가지고 불을 놓든지 그렇게 전쟁을 하는데 이 전쟁은 아람 나라 사람들이 사마리아를 애워 사놓고는 화살 하나 쏘는 것도 아니고 뭐 가까이 와서 불 지르는 것도 아니고 문을 부수는 것도 아니고 사다리 타고 올라오는 것도 아니고 그냥 포위만 해가지고 나오는 놈만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밖에 나올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는 아예 이 아람 나라 사람들이 사마리아 성을 완전히 포위해가지고 거기다가 텐트를 쳐놓고 아예 집을 지어놓고 장기전을 벌이는 거예요. 연못에 있는 물고기를 낚시로 하는 게 아니고 물을 다 보내가지고 잡아내는 방식. 이거 완전히 포위해가지고 한 사람도 못 나오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가면 아람 군대가 있으니까 못 나가죠. 또 바깥에서도 또 아람 군대가 포위를 했기 때문에 또 사마리아 성으로 못 들어오죠. 그래서 성경은 이게 얼마가 지났다고 성경은 안 나오는데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지만 성 안에 모든 양식 다 먹었습니다. 그리고 뭐 닭 잡아먹고 뭐 염소 잡아먹고 양 잡아먹고 소 잡아먹고 잡아먹을 수 있는 거는 다 잡아먹었습니다. 그리고는 오늘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25절에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애워삼으로 성 중에 크게 줄여서 나귀 머리 하나에 우리나라는 그래도 그 소머리 눌리고 돼지머리 눌린 거는 잔치상에 해가지고 유일하게 우리 세계 어느 나라에도 보면 돼지머리 눌린 걸 우리나라 그 새우 찍어가지고 우리 먹지만 이스라엘은 머리를 안 먹거든요. 그런데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3개리요 합분대 4분의 1갑에 은 5세계리라 하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죠. 그래서 제가 도표를 만들었어요. 여러분 알아듣기 쉽도록. 자, 여기에 나귀 머리 하나가 83개리라 했거든요. 한 세겔은 4데나리온이에요. 그러면은 한 데나리온은 그 당시 때 노동자, 다시 말해서 로마의 문지기 한 사람 1일 품삯이에요. 그럼 요즘으로 단가로 했을 때 5만 원 같으면, 제가 많이 안 잡았죠? 한 5만 원 정도. 그러면은 하루에 품삯 5만 원, 3달 같으면 150만 원 버는 거. 한 10만 원 벌면 한 300만 원 버는데 제가 근데 최소 단위로 잡았어요. 그래서 이 노동자 1일 품삯을 5만 원으로 잡으면 한 세겔은 20만 원이고 나귀 80세겔은 얼마? 얼마요? 1600만 원. 이제 이렇게 하니까 좀 이해가 되죠? 그러면 여러분 나귀 머리 하나에 1600만 원 주고 살 사람 있어요? 아니요. 없어요. 그런데 그것도 나귀 머리가 없어서 못 사 먹는 거예요. 그만큼 뭐가 없다? 뭐가 없다? 먹을 게 없다. 그 다음에 합분태라는 것은 비둘기 똥입니다. 비둘기 똥. 비둘기 똥 4분의 1갑. 4분의 1갑 같으면 여러분 일회용 컵, 이제 한 컵. 그 한 컵 비둘기 똥을 담았어요. 그게 얼마? 5세겔이면 얼마? 100만 원. 말? 지금 현재 이렇게 심각한 기근 상태에 있었다 이 말입니다. 됐습니다. 이제 이해됐습니까? 나귀 머리 하나가 얼마? 1600만 원. 못 먹는 비둘기 똥 일회용 한 컵에 얼마? 100만 원. 그 말은 먹을 게 있다 없다? 없어요. 자, 그러다가 28절에 가니까 더 심각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거 실화입니다. 소설 아닙니다. 실화입니다. 여러분 뭐라고? 무슨 일이냐?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네 아들을 내라. 우리가 오늘날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매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습니다. 이튿날 내가 배가 고파서 이제 네 아들 내놔라 우리가 먹자 하니까 제가 그 아들을 숨겼나이다. 모르겠어요. 혼자 먹으려고 숨겼는지 배가 부르니까 아들 생각나서 숨겼는지는 모르지만 그 이야기를 이스라엘 왕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실화인데 여러분 한번 물어보십시오. 어머니 여러분 아무리 배가 고파도 내 살 때 가지고 자식 주지 아무리 기쁘다고 자식 잡아먹는 사람 있습니까? 이거 소설 아니고 실화잖아요. 실화. 어디 사마리아 성 안에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왜? 눈이 배가 얼마나 고팠으면은 여러분 눈이 뒤집어져서 자기 애까지 지금 삶아먹는 이런 일이 있습니까?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성에도 아이고 배야 아이고 배고파라. 그러니까 여러분 못 먹는 비둘기 똥또 하푼테 예? 그리고 또 여러분 나귀 머리 하나라도 1600만 원 그것도 작게 잡아서 1600만 원이고 10만 원으로 잡으면 3000만 원 넘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차 한 대 값이라 못 먹는 나귀 머리 하나가. 자, 지금 여러분 머릿속에 사마리아 성이 지금 어떤 게 이해가 됩니까? 난리가 아니에요. 이거 전쟁보다도 더 심각한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쯤 되면 옆집에 답 잡아먹고 또 옆집에 가서 사름쳐가고 그 다음에 막 뭐 진짜 소 잡아먹고 막 난리가 났겠죠. 애기까지 잡아먹는 상황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근데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런 상황인데 오늘 읽었던 이야기가 엘리사가 가로되 지금 사마리아 성에 막 엉망진창 지금 막 다 죽어가고 있는 그 상황인데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가루 한 서아에 한 세겔 하고 보리 두 서아에 한 세겔 하리라. 먹지도 못하는 나귀 머리 하나가 지금 1600만 원 하는데 지금 고운가루 한 서아에 이제 그다음에 부피 단위 부피 구약 성경의 부피 단위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방금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했냐? 아까 갑이라고 이야기했는 거 있고 이번에는 고운가로 한 스아는 7.3리터.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제 옛날로는 대, 어르신들 대함 알죠? 한 대, 쌀 한 대, 두 대, 세 대, 네 대 하는 대 있죠? 그 네 대. 못 먹는 비둘기똥 한 컵도 100만 원 하는데 고운가로 한 스아에 네 대에 20만 원, 보리 네 여덟 대에 20만 원, 못 먹는 비둘기 똥 100만 원, 나귀머리 하나 1600만 원 하는데 지금 고운 가루 여덟 대, 네 대, 보리 여덟 대 한 세겔이면 살 수 있다 라고 얘기했어요. 됐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2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때 한 장관이 곧 왕이 그 의지하는 그 손에 의지한 자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아까 이야기했죠. 왕이 그 손에 의지하는 자 같다면요 인간 중에서 가장 통찰력이 있고 민첩하고 사리 판단이 뛰어난 사람이란 말입니다. 지혜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엘리사가 하는 이야기 듣고 말도 안 돼, 미친 소리야, 거짓말이야, 그 말이죠. 예?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었어? 미친 소리야, 말도 안 소리 하지 마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가장 사리 판단이 밝은 사람이, 통찰력이 있는 사람이, 경제를 제일 잘 아는 사람이 말도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도 안 되는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를 시작한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강팍했습니다. 아마 우리 아버지가 구원을 받은 그 하루 전날 아마 여러분 보셨어도 야 진짜 저 이현복 아버지 대단하네, 저렇게 싫어하는 사람 처음 봤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싹 바뀌어 버려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아멘, 하나님 일하시면 사마리아 성이 이렇게 굶겨져 있어도, 굶주려 있어도 하나님이 일하시면 하루아침에 즉시 단번에 하나님 일들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 엘리사 선지자는 내일 이맘때에 하고 외쳤고, 그리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은 문둥이 네 사람을 통해서 이들을 이룹니다. 문둥이 네 명이 승무너기에 앉아가지고 저들끼리 이야기합니다. 야, 성환이 이야기 들은다. 뭔데? 여자들이 자기가 나에게까지 잡아먹었다 하더라. 진짜?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아니, 아니겠지? 아니다, 진짜다. 세상에. 그리고 문둥이한테도 줄 게 있어요, 없어요, 이제? 이제 우리한테 줄 거 없다 하더라. 그리고 있잖아, 나귀머리 하나가 1600만 원에 팔린다 하더라. 못 먹는 비둘기 똥 한 컵이 100만 원에 팔린다 하더라. 그럼 우리 문둥이한테 뭐 줄 게 뭐 있겠노? 우리 어차피 여기 있어봐야 죽을 건데 아름 나라에 가서 항복하자. 항복! 항복! 그래서 저 문둥이들 아람 나라 사람이 우리를 죽이면 어차피 이제 죽을 것이니까 아람 나라 가자. 그래서 그 사람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먹을 걸 주면 우리 얻어먹으면 안 되겠나. 문둥이 네 명은 단순히 그 생각을 하고 갔습니다. 여러분, 그날 우리 아버지 목사님을 쫓아내고 욕을 하고 그 막 소리를 친 그날 저녁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의 마음에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생각을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목사님 오시라 해라. 이 문둥이 네 명이 자기들끼리 모였는데 하나님이 그 문둥이 네 명의 엘리사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문둥이 네 명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이거는 어느 누구도 우리 인간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여러분, 엘리사는 선포하셨고 하나님 말씀을 외쳤고 하나님은 그 외치는 엘리사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문둥이 네 명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일하셨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에게도 일하시면 못될 일이, 안 될 일이, 어려운 일이 뭐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 우리 선교회 안에 있고 목사님 안에 계시고 엘리사 안에 있었던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 선교회 안에 또 여러분 마음 안에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외쳤는데, 소리를 쳤는데,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말했는데 그 말이 안 이루어졌어요. 만일 그 우리 책임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 책임. 엘리사가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 고운과 란사의 한세계라고 하고 외쳤는데 안 됐어. 그럼 엘리사가 무슨 책임이야? 하나님 책임이야.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외치십시오.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말씀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그럼 누가 해야 돼요? 선포했는데 안 됐다. 우리 책임 아니에요. 하나님 책임. 그런데 우리가 선포 안 했다, 말 안 했다, 안 외치지 않았다, 꿈을 가지지 않았다, 그건 우리 책임이에요. 하나님은 오늘 이런 한 사람 한 사람 엘리사처럼 이렇게 외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선교회가 지금 김천에 있는 대덕수양관에는요, 올해 해외에 나가기 위하여 군유스코 대학생들이 3차 대륙 3차 지금 훈련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에 목사님께서 우리 선교회 안에 있는 대학생들을 위해서 우리 선교회 단체를 하나 만들자 해서 국제청소년연합을 했고, 그리고 우리가 1년 동안 해외 봉사활동을 보내자 해가지고 굿뉴스코를 우리가 창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굿뉴스코 학생들이 전 세계 95개의 나라에 가서 봉사하고 돌아왔는데 올해는요 대통령상, 영부인상, 국회의장상, 장관상 해가지고 학생들이 1년 해외 봉사활동만 갔다 온 게 아니라 그 나라의 언어도 배우고 정말 뭡니까? 국위 선양도 하고, 그리고 여러분 선교사님들을 도와서 얼마나 선교 일들을 하고, 또 우리가 마인드를 통해서 또 한국도 알리고 캠프도 하고 1년 동안 우리 학생들이 돌아오는데 돌아올 때는 또 다 장관상 받고 오시네. 여러분 학교 다니면서 장관상 하나 받으려 해봐요. 쉽지 않죠. 그런데 그것도 몇 개나 받았어요. 우리 선교 안에 있으면 웬간하면 다 장관상 받아요. 목사님께서 우리 굿뉴스코 하자, 우리 장관 포럼 하자, 마인드 교육 하자, CLF 하자, 서울 대전도 집회에는 우리가 본가을로 해외의 기독교 지도자들을 초청하자. 그 안에 우간다 세로하다 목사님이 2017년도에 오시고 2018년 19년도 송구 영신 예배 만델라 스타디움에 10만 명 목사님 90분 동안 말씀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고 수백만 명이 TV나 TV를 통해서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작년에 이맘때 코로나가 얼마나 심했습니까? 그죠? 그런데 목사님이 뭐라고 합니까? 내일 이맘때에 고운과를 한 사이 한 세계라고 이렇게는 이야기 안 하시고 어떻게 이번 7월달이 되면 코로나가 다 수그러진다, 그래서 우리가 세계대회를 지금부터 준비하자. 우리 진행부방에 오셔가지고 그 이야기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속으로 뭐라고 한 줄 알아요? 어찌 월드캠프를 할 수 있으리요? 왜? 너무 안 맞는 이야기였었어요. 그때만 하더라도 해외에 도는 사람이 7일간 격리를 해야 되는데 누가 7일간 격리를 하고 누가 돌아올 수 있습니까? 또 돌아온 사람들이 다 예방접종 완료자가 돼야 되는데 세 번 맞아야 되는데 그래서 해외에 돌아가면 돌아올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럼 미리 준비해야 되잖아요. 여호와께서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진짜 우리는 그렇게 보였어요. 그런데 목사님께서 믿음으로 선포하시니 또 우리가 그 말을 듣고 따라서 가다 보니까 2022년 6월 8일 날 여러분 무슨 날인지 모르죠? 우리나라 국무총리께서 방역 시침을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해외에 들어온 사람 이제 지금 격리 없다. 시설 격리 없다. 그리고 또 접종 이제 뭐 백신 접종하는 거 그거 제한 안 두고요. 그리고 우리가 월드 캠프를 안 했습니까? 맞죠? 그거 생각하면 너무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경 안에 이런 일이 너무 많았어요. 제가 아프리카를 담당하고 있는데 목사님께서 이 목사 예 목사님 이스라엘을 가면 아프리카를 다 간 거나 마찬가지 아닌가? 다 간 건 아닌데 아프리카가 워낙 커서 저 밑에 특히 남부지방은 한참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목사님 마음에서 야 내가 이스라엘 가면 아프리카를 다 간 거나 마찬가지 아이가? 그러면 내가 이스라엘을 마치고 아프리카 몇 개 나라를 내가 좀 방문하고 싶다. 꼭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사마리아 성물에 고운가루 한 사이 한 생이라고 보리 두 사이 한 생. 꼭 이와 같은 이야기였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을 마치고 말라위, 잠비아, 짐바브웨, 에스와티니, 레소토, 보츠와나, 모잠비크. 이야, 이렇게 대통령들을 다 만나셨잖아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우리나라 대한민국 정부 힘, 우리 정부 대단하거든요. 우리나라가. 하나님 우리 전도하라고요. 선교 활동 열심히 하라고. 우리나라의 국가 경쟁력, 국가 영향력을 얼마나 높여놨는지 우리나라 국가 영향력 세계 6위가 됐어요. 세계 영향을 주는 국가 순위, 정치, 경제, 군사 뭐 여러 가지 해서 점수를 내가지고 하는데 1위가 미국이고 2위가 중국이고 3위가 러시아고 4위가 독일이고 5위가 영국이고 6위가 한국이고 7위가 프랑스고 8위가 일본입니다. 대한민국. 왜? 해외 나가보면 진짜 우리가 한국 사람이란 것 때문에 전도하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또 거기에다가 목사님이 마인드 교육해가지고 정부, 교육, 뭐 기업 어디든 마인드로 들어가서 복음으로 마치거든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무슨 말을 알았겠죠? 마인드로 들어가서 어디로? 복음으로 마치거든요. 이야 너무 놀라워. 또 그 다음에 목사님이 하는 말이 지난 3월 달에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내일 이맘때에 가사마리아 성문에 고운과로 한 사람 이렇게 이야기 안 하시고 또 말씀을 또 선포하십니다. 나 이스라엘에 가면은 내가 성경에 나오는 그 랍비 있잖아. 랍비를 내가 꼭 만나고 싶어. 랍비를 만나가지고 구약 성경을 가지고 성경 이야기를 내가 하고 싶어. 그 이야기를 선포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간증 여러분 들었죠. 목사님 비행기 타고 이스라엘 도착할 때까지 랍비가 준비 안 됐어요. 왜요? 랍비하고는 이야기 잘 안 돼요. 랍비 이야기하다가 막 화가 나면 막 이분 신경질 내가 물건 집어 던진다 하고 막 잘 못하면 막 맥살도 잡는다 하고 막 목사님이 신약 이야기하고 예수님 이야기하고 이러면 막 무슨 봉변 당할 수도 있어요. 아 그래서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목사님 오셨는데도 준비를 못했어요. 야 그런데 문둥이 네 명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듯이 엘리사는 선포하시고 그 일을 이루는 거는 문둥이에요. 문둥이가 아람진 오늘 그처럼 아람진 간에 가는데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5절 아람진으로 가려하여 황혼이 일어나서 아람진가에 이르러 본적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주께서 자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그 다음 다 같이 시작 한 번 더 시작 듣게 하셨으므로 실질적으로는 병거 소리와 말 소리가 군사 소리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 군대가 어디 있어요? 문동이 네 명이 가다가 쩔뚝거리고 또 넘어지고 이렇게 세우고 쩔뚝쩔뚝거리고 하는 그 걸음 소리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람 군대의 귀에는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이게 하나님 영역이에요. 주께서 듣게 하셨으므로예요. 주께서 우리 아버지의 마음에 목사님 말씀을 복음을 듣게 하셨으므로예요. 아멘. 그 하나님이 요나 메처그 랍비님, 이분은 이스라엘의 5대 최고 랍비 중에서도 수성 랍비입니다. 여러분 인터넷 구글에 들어갔어요. 요나 메처그라고 한번 쳐보세요. 쳐보시면요, 이스라엘의 5대의 최고 랍비 위원회에 거기서도 수석 랍비 이분을 만나가지고 여기서 성경 이야기를 몇 시간 동안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가을에 우리는 몰랐어요. 우리는 정말 몰랐어요. 예루살렘에서 ICC라고 3천석 되는 공영장에서 우리는 열심히 전도해가지고 사람 모아가지고 오면 되는 줄 알았어요. 테라비브에서 우리가 이 음악회를 하는데 음악회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안 돼요. 이스라엘에는 과격한, 예, 특히 기독교의, 예, 목사님은 기독교 대표자 아니 않습니까? 기독교의 목회자가 예루살렘의 그 ICC에 거기에서 말씀을 전한다. 과격단, 형제단들이 있어요. 형제단들이라고 있어요. 유대교 형제단들이 있어요. 다른 종교에 대해서 과격한 단체. 근데 그 사람들이 왔다 가더라고. 근데 그날 아까 우리 목사님 만났던 요나, 예, 랍비님께서 시작하기 전에 먼저 올라가셔가지고 한국에 오신 목사님을 소개하시고 목사님이 어떻게 하나님 만났는가 그거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그리고는 목사님을 올라오셔가지고 그리고 목사님에게 감사패도 드리고 그러는 동안에 그 안에 있는 모든 우리를 대적하는 그분들을 다 잠재우는 거라. 그리고는 새 언약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 이 말입니다. 감사해요, 감사해요, 감사하죠. 이게 바로 열왕기 하 7장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저는 이제 할 이야기가 너무 많아요. 케냐 이야기 여러분. 지금 케냐의 윌리엄 루토라는 그 대통령께서 대통령이 되셨는데 그 대통령께서 부통령 때 지금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그 당시에 케냐타 우후루 케냐타라는 그 대통령 현 대통령이 전 오딘가라는 총리를 밀어버렸어요. 그리고는 이 부통령을 밀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통령이 대통령이 된다는 것은 그 당시에 케냐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불가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정부에 있는 사람들마다 이번에는 라일락 오딘가다. 이번에는 라일락 오딘가다. 이번에는 라일락 오딘가다. 처음부터 그랬어요. 그런데 목사님께서 그 당시 때 이제 작년 11월 달 선거를 앞두고 11월 달에 케냐를 방문했습니다. 박우성 목사님이 케냐 오시는 날, 이때는 이분은 부통령이시죠. 지금은 이제 현 대통령이신데 부통령인데 그 부통령의 영부인이 김 목사님에게 전화가 왔어요. 파스터 김, 안 주무셨죠? 이제 그거는 이제 제가 내일 시간 다음에 한번 이야기해 드릴게요. 어떻게 이제 영부인을 만나게 된가. 그러면서 영부인이 부통령 영부인이 직접 전화 와서 한국에 박우성 목사님 오셨죠? 예, 우리 부통령께 꼭 말씀도 전해주시고 기도도 좀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부통령을 탁 바꿔주시더래요. 그리고 부통령하고 우리 김요한 목사님이 통화를 했어요. 목사님 언제 가시나? 예, 오늘 오셨다가 내일 하루 있고 수요일날 아침 일찍이 공항에 가십니다. 그럼 내가 수요일날 내 부통령 관제에서 내가 뵐 수 있나? 예, 박 목사님께 전달드리겠습니다. 탁 끊었어요. 그리고는 수요일날 아침에 목사님이 이제 부통령님을 만나러 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부통령님도 선거 지방 유세를 위해서 일찍 나서야 되고 목사님도 이제 일찍 이제 공항에 가셔야 되는데 목사님도 이 부통령을 생각하니까 시간이 없는데 진짜 없는데 바쁘신 분인데 얼마나 바쁘신 분인데 꼭 목사님께 말씀 듣고 기도 받고 싶어서 목사님 모신 거예요. 그래 목사님도 급한 줄 아니까
그 제가 그 자리에 있었어요. 찍은 사진도 그 제가 찍은 사진이에요.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제가 이걸 꼭 장면을 내가 사진을 좀 찍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부통령님하고 만났어요. 부통령님 만나가지고 악수를 하시고 그러면 이제 부통령님 자리에 앉으시고 목사님 자리에 앉으시고 그러면서 뭐 저 뭐 부통령 각하 뭐 지금 뭐 선거는 잘 되십니까? 또 아니면 뭐 또 부통령께서도 뭐 한국에 뭐 오셨는데 뭐 잘 건강하게 잘 지내 왜 이런 왜 처음에 이제 좀 영양가는 없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좀 식사하면 스푼 묵듯이 이렇게 좀 이런 대화가 이래 되잖아요. 그죠? 그런 거 없어. 두 분 다 없었어. 왜?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목사님 어떻게 하시냐? 제가 악수하고 자리에 앉기 전에 뒤로 앉으면서 부통령 각하 성경에 38년 된 병자가 나옵니다. 이래 이야기. 부통령이 각하 성경에는 38년 된 병자가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가 안주당 나옵니다. 하시면서 시작하는 거 있잖아요. 빨리 복음을 전하셔야 되고 시간은 없고 그러신데 그럼 여기서 한 25분 30분간 말씀을 전하십니다. 38년 된 병자는 베데스다 연못에 자기는 일어설 수가 없는데 예수님은 일어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자기 생각을 믿으면 못 일어서지만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이 내가 죄인이었는데 내가 죄를 지었는데 당연히 죄인이라 했는데 성경에서 하나님 나를 의인이라고 합니다 하고 그 의인이라는 이야기를 딱 받아들이는 꼭 옮겨가는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38년 병자고 해서 나중에 복음 전하는데 부통령께서도 거룩하게 됐다. 거룩하게 됐다 하고 이야기를 하시고 그래 너무 기뻐서 이제 악수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대통령께서 목사님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대통령 이제 선거를 나갔는데 그래서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고 이분이 이제 대통령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되실 뿐 아니라 보통 부족 간에 이제 대통령이 다른 부족이 되면 폭동이라는데 전혀 폭동이 없고 평화적으로 정권이 이양이 되고 윌리엄 루터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셔서 하나님을 섬기고 이 케냐가 기독교의 나라가 되고 케냐를 통해 하나님을 섬기는 그 대통령이 되십시오 하고 다 기다려요. 감격스럽죠. 그렇죠? 그리고 진짜 몇 표 차이 안 나게 이 대통령이 되신 거. 그래서 이제는 이제 우리가 3월 달에 저도 이제 외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번 3월 달에 박옥성 목사님께서 나이로비 교회를 가시면 주일날 대통령과 영부인과 그날의 모든 기민들이 우리 케냐 나이로비 교회에 지금 천장 리모델링 하는데 그 완전히 이제 본당을 리모델링 하거든요. 그 리모델링 하는데 거기서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그럼 또 누가 어찌 그런 일이 있으리요? 그 사람 없겠죠? 예, 드립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이고 기쁜 소식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성경에 시간이 많이 갔는데 딱 요하 이야기만 하나만 더 하고 요하가 똑같은 이야기가 다른 내용이고 다른 배경이고 다른 시대지만 같은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 마가복음 2장 이야기예요. 마가복음 2장. 마가복음 2장을 이제 좀 더 이야기를 하고 좀 할게요. 예, 괜찮죠? 예, 마가복음 2장 이야기 보면은 2장 1절에 수일 후에 예수께서 예, 앞에 나왔습니다.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신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에라도 용신할 수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저희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매여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로 인하여 예수께 들어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의 상을 달아내시니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 이르시되 다 같이 뭐라고 합니까? 시작. 소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그러니까 네 죄사함 받았다라고 하니까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 마음에 의논하기를 7절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참남하도다 예? 참남하도다 참남이 뭐예요? 예? 분수에 넘치는 이야기를 하도다 예? 이 당시 이 사람들은 예? 참남하도다 엘리사가 이야기하니까 여호와께서 창을 내시니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라고 하고, 예수님이 중풍병자에게 네 재산 받았느니라고 이야기하니까 어찌 이런 일이 있는가라고 똑같이 이야기했습니다. 사마리아 성문에 내일 이맘때에 공과로 한 사이 한 세계라고 하니까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라고 했고, 예수님은 중풍병자에게 네 재산을 받았느니라고 이야기하니까 어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가 하고 똑같은 유형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적으로 11절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 나가거늘 저게 다 놀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가로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자, 10절에 그러나 민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근세가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게 중풍병자 병 고치려고 오셨습니까? 오늘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 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오셨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이 중풍병자는 중풍병에 불렸어요. 유대인들에게 중풍병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병이에요. 그럼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이 중풍병자가 어떻게 자기가 지금 그것도 침상채 누워서 반신불수도 아니고 똥오줌 받아내는 이런 저주를 받은 중풍병자가 어떻게 죄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죄사함 받았느니라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말도 안 돼. 미친 소리야. 이런 소리죠. 마치 엘리사가 내일 이맘때에 고운가라 한 사이 한 세계라리고 보리도사에 한 세계라리라 하니까 미친 소리야. 여왁창을 내신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라고 이야기를 했죠. 여러분 다 이야기가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자, 내일 다시 말씀드리겠는데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마리아 성 안에 굶주려 있는 애기까지 잡아먹는 못 먹는 나귀머리 하나 1600만 원 하는 비둘기 똥 100만 원 주고 사는 그런 지금 난리 구판을 지기는 그런 사마리아 성 안에 바로 오늘 우리 마음입니다. 그렇게 여자들 애기까지 잡아먹는 그런 사마리아 성인데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내일 이맘때에 고운가로 한 사이 한 세겔 하고, 이 말은 그 상황을 싹 없애고 하나님께서 양식으로 풍족하게 먹을 것이 넘치도록 해주시겠다라는 이야기고요. 똥을 좀 받아내는 중풍병자가 예, 죄가 많고 죄를 씻을 수도 없고 죄사함을 얻을 수도 없고 중풍병자가 지금 일어날 수도 없는데 침상체로 왔는데 예수님은 두 가지 이야기한다 말입니다. 네 죄사함 받았느니라. 그리고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이 두 가지. 네 재산 받았느니라. 그리고 너 일어나. 그 사람들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참나마도다. 중풍병자가 어떻게 일어나. 중풍병자가 어떻게 재산 받아.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말을 이루기 위해서 중풍병자를 그 자리에 일으킵니다. 똥오줌 받아내는 그 중풍병자를 그 자리에 일으킵니다. 그런 것처럼 그 중풍병자의 그 죄사함이 바로 여러분 이 죄사함 받는 데 시간이 걸리는 게 아닙니다. 저희 아버지가 죄사함 받는 게 시간이 걸린 게 아닙니다. 또 내일 이맘때라고 여러분 이 사마리아 성에 양식이 넘치는 게 바로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에 수양에 오신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은 마음에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또 아니면 마음의 근심, 걱정 여러 가지 문제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소자의 네 죄사함 받았느니라.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그러 가라 라고 합니다.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은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알면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시고 예수님을 알면 여러분 모든 문제 다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예, 내일 이어서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열왕기하 7장에 사마리아 성문에 굶주려가고 있을 때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가 외쳤을 때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 우리 성경에 얼마나 많은 크고 작은 일들 속에 많은 일들이 이루어진 줄 모릅니다.
그리고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그 많은 죄를 눈물로 회개로 씻을 수 없는 그 죄악들을 바로 예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중풍병자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지만 죄사함을 받고 또 중풍병자가 그 자리에 일어나 상을 들고 집으로 가는 것처럼 그런 놀라운 역사를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또 우리 수양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의 마음을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2부 신앙 교제하시는 시간 갖겠습니다.